윌리엄이 얼굴을 붉혔고 줄리아의 광대뼈 부근도 분홍색으로 물들었다. 자신을 향한 이 아름다운 여성의 욕망이 보였고 이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윌리엄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여동생들 앞에서, 경기장의 모든 관중 앞에서 줄리아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렇게 대담한 행동은 천성에 맞지 않았다. 윌리엄은 땀에 흠뻑 젖었고 줄리아가 다시 말하고 있었다. 얘는 내 동생 실비야. 내가 첫째지만 실비랑 10달 차이밖에 안 나. 만나서 반가워요. 실비가 말했다. 머리색이 줄리아보다 조금 더 짙고 몸집은 더 작고 몸매의 굴곡도 더 적었다. 실비는 윌리엄을 계속 관찰했고 줄리아는 깃털을 활짝 편 공작처럼 얼굴을 빛냈다. 윌리엄은 줄리아 앞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큰 가슴을 팽팽하게 감싸고 있던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렸다. 그가 분홍색 브래지어를 슬쩍 보았을 때 줄리아가 알아차리고 메모새를 가다듬었다. 형제자매가 몇 명이에요? 에멀라인인지 세실리아인지가 물었다. 일란성 쌍둥이는 아니었지만 윌리엄이 보기에는 무척 비슷했다. 올리브 같은 얼굴도 옅은 갈색 머리카락도 똑같았다. 형제자매? 없어. 윌리엄은 이렇게 말했지만 물론 부모님 집 거실에 놓인 빨강머리 꼬마의 사진을 떠올렸다. 줄리아는 윌리엄이 외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첫 통화 때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었다. 나머지 세 명은 우습게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너무 안 됐다. 에멀라인인지 세실리아인지가 말했다. 윌리엄한테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야겠다. 실비가 말하자 다른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워 보여. 이렇게 해서 윌리엄은 대학 입학 4개월 만에 첫 여자친구와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되었다. 줄리아, 1978년 12월, 1981년 7월. 줄리아는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가로 5m, 세로 5.5m쯤 되는 직사각형 뒤뜰에서 어머니가 이번 계절 마지막 감자를 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딱 윌리엄이 도착할 시간이었다. 그는 시간 맞춰 올 테고 동생 중 누군가가 맞이할 것이다. 윌리엄은 아마도 왜 우는 시가 있는지 묻는 아버지, 그리고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거나 말하는 에멀라인과 세실리아 때문에 당황할 것이다. 실비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중이므로 적어도 윌리엄은 그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피할 수 있다. 윌리엄은 동생들과 아버지와 몇 분만 보내면 그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이고 줄리아는 자기 가족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윌리엄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덤으로 줄리아가 들어가면 더욱 반색할 것이다. 파다바노가에서 줄리아는 멋지게 등장하기로 유명했는데 그저 다른 가족들과 달리 타이밍을 계산할 뿐이었다. 어렸을 때 줄리아는 부엌이나 거실로 들어갈 때면 짜잔이라고 말하면서 한 바퀴 빙글 돌았다. 에이틴스 플레이스에 자리 잡은 똑같이 생긴 땅딸막한 벽돌집들 사이에 비좁게 끼어 앉은 그들의 집을 윌리엄은 어떻게 생각할까? 파다바노가는 이민자로 가득한 노동계급 거주지역 필슨에 살았다. 다채로운 벽화가 건물 벽을 장식했고 동네 슈퍼마켓에 가면 스페인어와 폴란드어가 영어만큼이나 자주 들렸다. 줄리아는 윌리엄이 이 동네와 자기 가족이 사는 집을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됐다. 비닐을 씌운 꽃무늬 소파, 벽에 걸린 나무 십자가, 식탁 옆에 줄지어 걸린 액자 속의 성녀들. 어머니는 힘들 때마다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듯 성녀들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아델라이드, 로마의 성녀 아그네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 아일랜드의 성녀 브리지다, 마리아 막달레나, 필로메나, 아빌라의 데레사, 마리아 고레티. 파다바노가의 네 자매 모두 묵주기도보다 이 성녀들의 이름을 더 잘 외웠다. 아버지가 시를 암송하거나 어머니가 성녀들의 이름을 되내는 일 없이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줄리아가 몸을 떨었다. 그녀는 외투를 입지 않았다. 기온이 4.5도였는데 시카고에서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대체로 춥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걔가 좋아요. 줄리아가 어머니의 등에 대고 말했다. 술꾼이니? 아니요, 농구선수예요. 그리고 장학생이고. 역사를 전공할 거예요. 너만큼 똑똑해? 줄리아는 생각해 보았다. 윌리엄은 확실히 똑똑했다. 머리가 잘 돌아갔다. 그가 던지는 질문을 들어보면 줄리아를 이해하고 싶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성을 강한 의견으로 표출하지 않았다. 질문은 곧잘 했지만 대답할 때는 망설였다. 그는 줄리아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 줄리아는 윌리엄과 파다바노가에서 겨우 몇 블록 떨어진 로자노 도서관에 가서 같이 공부한 적이 몇 번 있었다. 실비가 로자노 도서관에서 일하고 동네 사람들 모두 도서관을 만남의 장소로 이용했지만 거기서 공부하면 윌리엄은 밤늦게 한 시간이나 걸려서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다. 주말에 뭘 할지 계획을 세울 때면 윌리엄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아무거나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네가 아이디어가 많잖아. 줄리아는 최근 윌리엄의 농구 경기를 보러 가기 전까지는 뛰어난 신체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윌리엄이 자기 팀과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어서 깜짝 놀랐다. 코트에서 윌리엄은 더욱 강한 모습을 드러냈다. 팀원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고 크고 강한 몸으로 상대편이 골대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줄리아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었고 규칙도 몰랐지만 잘생긴 남자친구가 그토록 순수한 운동 능력을 뽐내며 정신을 집중한 채 달리고 뛰어오르고 빙글돌자 어느새 좋았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진지한 사람이에요. 줄리아가 말했다. 걘 인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나처럼. 로즈가 일어섰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녀의 모습을 보고 웃었겠지만 줄리아는 어머니의 복장에 익숙했다. 로즈는 텃밭을 돌볼 때 수선한 포수 유니폼을 입고 남색 솜브레로를 썼다. 다 길에서 주운 것이었다. 이 동네에는 이탈리아계만 살았지만 이웃 동네에는 멕시코계 가족이 많이 살았고 로즈는 싱코데마요 축제가 끝난 다음 어느 집 쓰레기통에서 솜브레로를 주워왔다. 포수 장비는 옆옆집에 사는 프랭크 체촌애가 마약에 빠져 고등학교 야구팀을 그만두었을 때 얻었다. 로즈는 커다란 정강이 보호대를 차고 가슴 보호대에는 커다란 주머니를 달아 텃밭에서 쓸 도구를 넣었다. 뭔가 경기를 할 준비가 된 사람 같았지만 어떤 경기인지는 알 수 없었다. 너보다 똑똑하진 않은가 보구나. 로즈가 솜브레로를 벗고 손으로 머리를 빗어넘겼다. 딸들과 마찬가지로 곱슬머리였지만 군데군데 흰머리가 있었다. 로즈는 겉보기만큼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 생일 축하를 거부했다. 시간의 흐름에 맞선 개인적인 전쟁 선포였다.